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꼭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그런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런 하나님께 원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금요 영성 집회 가운데 나왔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한 마음 가운데 그저 습관처럼 이 자리에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이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런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실망하게 만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부조리함이 많고 정말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평등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여름 선교에 많이 참여하면서 이 레바논에서 막 그 시리아 난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미얀마 땅에 정말로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과연 하나님은 평등한 분인가? 하나님도 불공평한 분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기도 했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응답이 늦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숨어 계신 것이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도 자신에게 닥친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께 나와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빨리 오시게끔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나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제야 오셨냐고.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울며 도대체 왜 이제야 오신 거냐고, 왜 내가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오지 않았냐고 지금 예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2000년 전에만 머물렀던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때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다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쳐버리고 실망해버린 우리의 모습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내가 정말로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말로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와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국 낫지 않고 그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하나님께 떠나갔을 때, 혹은 정말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도대체 변화는 보이지 않고 항상 내 앞에는 거대한 병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래 기대했던 뭔가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제는 기다림에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려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 마리아처럼 원망하는 기도를, 원망하는 부르짖음을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는 원망조차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뭔가 내 기도가 부족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응답받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원망조차 하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울며 예수님께 나와 한탄하는, 원망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이렇게 울며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그 마리아를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 마리아를 보시며 그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가 다 알듯이 잠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되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곳 베다니로 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곳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시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야,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곧 낫게 할 건데 너네 그것도 못 믿니라고, 너네가 왜 믿음이 없니라고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혹은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야, 무슨 이런 일을 가지고 우니? 야, 울 일 아니야. 그만 고쳐줄게. 야,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감정 없는 로봇처럼 다가와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 나사로를 그저 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절망 앞에,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울며 통곡하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우리와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뭔가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경험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대받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이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왜곡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바라봤던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참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참 열정도 많고 열심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늘 다가가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 있는 성실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를 되게 존경했습니다. 목사로서.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제가 그 목사인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본다거나 가족 여행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나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아버지가 친밀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현관에서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희 동생하고 같이 집을 나서려고 하면 딱 그 시간이 아버지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 마치시고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이제 나는 급해서 학교를 가려고 나오는데 아버지는 꼭 만나면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길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제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하지만 바쁜 아버지, 현관에서 만난 아버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대학 시절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내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나와 개인적으로 함께하길 하는, 원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시간과 훈련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그 이미지가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내가 이 정도를 하지 못하면 나를 혼내는 분으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으로,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에게 더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는 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으로, 그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기대해봐야 별거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도 못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좀 과묵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뭔가 진지하고 진중하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뭔가 살갑게 다가오고 우리의 감정을 들어주고 우리와 대화하는 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뭔가 잘 차려입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뭔가 내가 격식을 차려야지만 되는 걸로 하나님은 좀 엄격하신 분으로 진지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뭔가 함께 울어주는 분,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는 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는 그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곳곳에서 이처럼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탄식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대신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까? 너가 왜 그랬냐고, 야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랬냐고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그저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팔짱 끼고 지켜보실 것처럼 다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릴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던져두시고 그저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지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로 인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한다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저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그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그 문제 자체를 정말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위로하는 수준에서 그저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사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곳에 있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정도 수준에서 기대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때로는 좀 불편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위대한 기적은 그들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고 좀 이상한 그 과정을 밟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이 무덤은 지금 우리의 무덤과는 달랐습니다. 큰 동굴 가운데 시신을 넣어놓고 그 입구를 거대한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막아둔 돌을 치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좀 그만하세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썩은 내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지 이 나사로의 무덤만을 건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의 무덤을 건드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 시신을 둔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나흘이 지나면서 안정되었던 것은 무덤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잃고 그 슬퍼하던 그 아파하던 그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체념하고 울고 또 답답해하면서 이제는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와서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그게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절망과 실패를 다시 건드리시는지 그 썩은 내를 다시 왜 맞게 하시는지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랬던 것은 그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더 일찍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들도 봤듯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 같은 방법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다만 아주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거기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불쾌하고 불편하고 자신들의 상처를 다시 쑤시는 그런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도하다 그냥 포기해버린, 이미 실패해버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버린 그 일을 다시 건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서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그 문제를 꺼내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지금 와서 이걸 더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바랄 때 좀 더 일찍 와줬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때 기도할 때는 왜 안 들어주시다가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건드리시냐고 여러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내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다 포기해버린 그 문제를, 그 꿈을, 그 일들을 다시 건드리시냐고 예수님께 여러분도 좀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때로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전혀 유쾌하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그 돌을 치우고 그 무덤을 다시 열어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이미 정말 이렇게 문드러진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드리십니다. 상처나고 냄새나고 다시 보기도 싫은 그 장면을, 그 장소에 다시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의 장소를, 그 상처의 장소를, 그 슬픔의 장소를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의 장소로 변화시키십니다. 얼바인의 뉴송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데이브 기빈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동일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을 또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아픔과 상처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들을 잘 돌아볼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길을 발견하는 그런 통로가 된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가까이서 그런 분을 본 것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늘 들었던 레퍼토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 한 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재수를 해야 했고,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돈이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상처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 대학교 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되면서 본인에게 생겼던 꿈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목회를 하고 정말로 이 목회가 잘 돼간다면 진짜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없는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뭐 기도원이나 수련회장을 만드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그 당시로 생각하면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온 교회가 같은 꿈으로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삶에서 그 가난이라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없었다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상처가 그저 상처로만 남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잘 살피고 그 상처를 정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연히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이 인터넷 교보문고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 중에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기독교 서적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내면의 상처를 우리가 아픔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지금도 지내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책으로 그걸 써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와 친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정말 이 가정의 아픔들과 상처, 자신에게 있었던 모남과 아픔들. 그런데 그것이 그 친구에게 있어서 동일한 아픈 사람들, 동일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때론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미 너무 아파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시고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때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픔들을 그저 버려두고 그저 아픔들을 그냥 우리 삶의 그냥 실패한 부분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최악의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반전의 장소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어려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 장소에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과 너무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너무나 오랜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지,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두시는지, 그런 환란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다를 때 우린 그 기다림이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그러한 기다림이 단련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 더 큰 믿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정말 힘들어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아픔을 기분 좋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개입하시지 않고 애써 참으십니다. 그 환란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소망을,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애써 참으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애써 참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일하시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무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애써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때로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곡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그저 멀기만 느껴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나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여러분의 한숨소리에 관심 갖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에게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진 않습니까? 나를 혼내킬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무뚝뚝하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관심 없고, 혹은 능력 없는 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진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도 그 사랑의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나의 상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찾아오시고